라고 이제 불려지는 우리 도마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도 도마는 기록된 것은 사실 이 메꾸절 없지만 특별히 우리 이 동쪽에 있는 우리 아시아 쪽에 지극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속에서 드러나 있는 어떤 도마의 이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도마에 대한 어떤 조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이 곳은 요한복음에 한 3군데 정도 중요한 곳이 나오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뭐 이렇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아니면 출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할 때에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조금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의 이름 잘 아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한테 급격한 아주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몸을 피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러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아니 조금 전에도 예수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가셔야 됩니까? 요런 얘기들이 이제 주고받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리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리 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는 요 말이 조금 이해가 필요한 건데 이미 아시겠지만요. 유대라고 얘기할 때에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요렇게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유대는 행정구역상의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위쪽은 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도의 개념, 주의 개념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자라고 얘기할 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속해 있는 그 행정 구역상의 그 유대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을 잘못 들으시면 이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밖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속해 있는 그 주, 그 유대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리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리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요때 요런 상황 가운데 등장한 인물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 디두모는 이제 헬라식의 이름이고요. 도마는 정확하게는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가 공용어였고요. 헬라가 공용어가 되기 바로 직전에 공용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아람어식의 발음으로 도마라고 불립니다. 근데 디두모하고 도마가 같은 말인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쌍둥이냐 모르겠어요. 여튼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원래 이름은 유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디두모, 도마 둘다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여러 이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디두모가 도마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일반적인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쌍둥이라고 얘기할 때에 또 다른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흔적은 없습니다. 여하튼 디두모라고 하는 뜻이 도마라고 하는 뜻이 쌍둥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신앙으로 얘기할 때 절대로 희미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급박한 쉽지 않은 핍박을 받고 조금 전에 이제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연하게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정말로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아니 왜꼭 가셔야 됩니까? 아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가서 살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은 제자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움직임이. 왜 그러냐? 조금 전에 그런 상황을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충격받은 데미지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예, 우리 이제 성도들 중에 아직도 지금 운전에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 하나 난 게, 아니면 운전했는데 너무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지금도 운전을 못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 하나 생기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돌로 치려고 한 사건을 목도했단 말이죠. 거길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또 가야 돼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불쑥 나타나서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디두모가 어느 정도의 어떤 충성스러운 아니면 열정적인 이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런 중심으로 주님을 쫓았구나.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가야 되겠다. 그것도 앞장서서 야, 가자.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 같이 죽어야 되지 않냐? 라고 할 정도의 인물이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굉장히 열정이 있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의 두 번째 이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된 장본인의 역할이 바로 이제 도마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러분, 이걸 차분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생각 없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행복하긴 한데 깊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데 사실은 깊이 동의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뭐든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옳겠지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물론 뭐 행복하긴 한데 깊이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 배경을 조금 깊이 알면 이게 우리한테 적용할 내용들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이제 곧 이후에 여러분 아시듯이 겟세마네가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날 밤에 이제 잡히시는 바로 몇 시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 바로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얘기를 쭉 하십니다. 이미 요한복음에만 하더라도 몇 차례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더니 유월절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족식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안 그래도 지금 기분이 조금 쎄한데 느낌이 조금 쎄한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로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한테 간다.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올 텐데, 내가 천국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래 놓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겠냐 말이야. 뭔가 이제 설명을 못하겠지만 너무 무거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지금 오고 있긴 한데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림이 안 그리시니까. 예수님은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런 무거운 얘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도마가 참지 못하고 아니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안다고 하십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어떻게 보면 열두 제자들이 사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가룟 유다 빼고 11 제자가 앉아 있었다고 얘기할 때 11 제자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아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아느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신 이 도마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참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안다고 하십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인데, 너희가 나를 알잖냐? 그 얘기예요. 내가 길 자체인데, 너희가 나를 안다는 것은 그 길을 안다는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대답을 들었지만 여전히 답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답은 안 됐던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도마라고 하는 분의 포커스를 지금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충성스럽고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냥 뭐 답답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주님을 올바로 따르고 싶은데 우리 보고 너 보고 도마 보고 네가 이미 길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더 답답한 거예요.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 자기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조금 틈을 봤다가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싶고 알고 싶은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림이 안 그려져, 이게. 근데 안 그려지고 있는데 네가 안다고 얘기하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게 자기 인생이 지금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데 왜 내보고 안다고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11명이 다 똑같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도마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도마가 어떤 유형인지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에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서구에서는 여전히 이 도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불려요. 조금 신앙이 좀 떨어지거나 조금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칭할 때제 의심하는 도마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나오는데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요 장면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심이 많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제 입장은 약간 다른 게 의심이 많았다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확실히 하고 싶다 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냐면 그냥 대부분 이렇게 주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자기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 것인 줄 알고 대충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주를 위해서 생명 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할 때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묻어가요.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 딱 왔을 때는 자기가 주님을 보지 않았고, 나타나신 주님이 정말 자기의 주님이 아닌데, 봤다고 치고,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50년간 해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서 이게 어느새 보니까 주변이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저보다 훨씬 신앙이 좋았던 것 같고, 제가 볼때 정말 모델이라고 할 정도의 뛰어나신 분들인데 없어요. 어느 날 주변에 보니까. 제가 이제 창원을 이제, 이래저래 자주 가지 않습니까? 창원에 가면 한 번씩 제 모교회를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모교회를 직접 들어가 본 적도 있고요. 모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면 생각이 납니다. 그때요, 제가 학교 다닐 때제 선배들도 많았고, 제 후배들도 많았어요. 물론, 그 선배와 후배에 비해서 제 동기들은 작았지만요, 많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명 되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 남아있어도 그냥 그래요. 이렇게. 그냥 그래요. 정말로 생을 걸고 주님을 믿고 모델처럼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 이제 제가 모교회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제가 정말, 야, 저분 닮고 싶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주 너무 이렇게 몇번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너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마산에도 집장촌이 있습니다. 집장촌. 예, 마산에도 집장촌이 있는데, 그 집장촌에 들어가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심지어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까지 교회에 데려오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모임을 만들고 뭐 이랬다는 거죠. 제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분의 나이가 뭐채 40, 뭐 전후? 한참 혈기 있을 때 아닙니까? 전후인데, 그때 막 계속 집장촌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제 지금도 기억나요. 송구영신 예배 땐가, 뭐 성탄절 땐가, 거기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와서 뭐 특송도 하고 뭐 그랬다니까. 그리고 이야, 참 멋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이분이 장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로가 되는데 그다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전형적인 그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목사님 반대하고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분이 저럴 수가 있지? 목숨 걸고 예수 믿게 자기를 생명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그래 말이죠. 저렇게 또 동분서주하면서 막 어디든지 복음 전하고 가려고 했던 분이 어느 날, 이러면서 교회를 말이죠.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 어쩌다 저렇게 됐지?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고요. 신앙은 우리 영혼이 걸려있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 이래가지고는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예수님 나타났다 하니까, 그렇네. 이래가지고는 만약에 도마가 그랬다면 도마가 주를 위해서 목숨 걸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자기 인생에 걸려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암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해도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거실 분들에 대해 그분이 누군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인의 차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 넣어보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이 말이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확인해보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진짜 의미는 뭐냐면, 진짜로 그분이 부활하신 걸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맞거든요. 그분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분에 대한 확인. 자기 인생을 드릴, 자기 인생의 일평생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분에 대한 확인.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의심 많았다고 하는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디도모의 성향을 우리가 조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철저한 확인이 정말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주변의 간증 들어보니까, 아, 주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고개 끄덕거리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거리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 역사입니까? 이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역사로 보여지지 않으면, 자기 눈에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이게 부담이에요. 당대, 뭐, 교회 건축은요, 한번 드리고, 몇년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번 헌금해놓고, 몇년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교회 건축할 때까지 조금 버티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매번, 정말 올인을 해야,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그냥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놀입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당세복음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다고 하니까. 아니, 어떤 교회는 좀 헌신하면 그래도 뭐 이렇게 이름이라도 날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영향이라도 있을 것이, 우리 교회 그것도 아니야. 그냥 매번 헌신합니다. 우리 저 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들 보면 교육자들이 무슨 사례를 봤습니까? 전부 자기가 다 헌신하고, 욕도 다 먹고, 다 카바하고 뭐 이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냔 말이야. 근데 이게 몇년 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세복 사역 안에서도요, 열심히, 어떻게 보면 당세복 사역 초창기에 열심히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 놓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저희 속된 말로, 저 복음 가득한 교회에 있으면 재산 다 틀린다면서. 이래가지고 나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런 얘기가 들려요. 꼭 저렇게 극단적으로 믿어야 되냐, 뭐 나가고. 그분들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 없이, 저하고 제 와이프가 있어도, 둘이만 있어도 저는 합니다. 예, 와이프가 혹시 저를 부린다 해도 저는 합니다. 다 가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뭔지가 개인적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주변에서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올바른 것 같고, 이 하나님 역사인 것 같고, 이 목사님 통해서 문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같고, 주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지금 뭐 특별히 핍박이 없으니까 이쭉 가지만요. 이게 어려움이 일어나고, 뭐 이제 전국에서 이제 이 올바로 하면 안 좋은 소리 듣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는, 어느 날 이단 누명 쓸 수도 있고, 어느 날 사이비 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를 계속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럴 때꼭그 교회를 다녀야 되겠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이 당세복이 자기 것이 아니면 절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볼때이 도마는 바로 그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봤다고 하니까 부활하셨겠지 이래가지고는 자기 인생을 던질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은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신앙의 자세는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간증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고, 말씀 몇 구절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목사님 말씀에 한두 번 은혜 받으니까 그런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발견하고, 우리 남은 인생이 뭘 해야 될지 발견하고, 그리고 올인하는 겁니다. 그럼 후회가 없는 것이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신 그 인생을 가는 겁니다. 여드레를 26절을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이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이 28절의 구절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좀 묵상하면서 또 다른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돈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과 이 고백은 유사하기도 하지만 수준으로 볼 때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탁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청년 예수를 보고 당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적어도 사복음서를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정확한 고백을 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지금 우리가 들을 때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지금 이때의 이 상황에서 이 고백은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당신이 그 하나님이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확인을 안 해봐서 그렇지 최고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흡사하지만 사실은 수준으로 비교한다고 할 때는 훨씬 수준 높은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보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냥 노골적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 도마가 합니다. 이전에는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다고 하지만 사실 이 고백으로 이 짧은 순간에 몇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한 이후로 도마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자, 요 얘기의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잠시 해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약간 좀뭐 대놓고 얘기를 할수 없고 돌이 나왔습니다. 돌. 예. 돌. 돌 선생이 한명 나와가지고 그돌 선생님께서 도마 복음 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참 이슈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돌 선생인데 제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하기는 좀 그래서 그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도마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래가지고 한국에 한편으로는 그것도 공영 방송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뭐 자기 나름대로 쭉 풀어가지고 한참 문제됐던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외경 그다음에 이제 영지주의 문서 중에 도마 복음서가 있고요. 도마 행전이 있습니다. 도마 복음서 도마 행전이 있는데요. 이게 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도마가 주로 선교로 어디 갔냐면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 사역에 주 사역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지금의 도시에 첸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첸나이가 첸나이에서 이제 이 도마가 결국 AD 72년경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첸나이라고 하는 이 여기 보면 이게 인도의 남쪽에 있는데요. 인도 전체의 13억 정도의 인구라고 얘기할 때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지만 13억의 인도 중에 힌두교가 88%, 그 다음에 이슬람이 5.6%, 그 다음에 기독교가 약 3%입니다. 그래서 3%로 따지면 한 3,900만 명이 기독교인데, 그 중에 2,000만 명 이상이 첸나이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첸나이 근처. 첸나이 근처 이제 어떤 두개 주에 걸쳐가지고 2,000만 명이 모여 사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서남부에 케랄라 주라고 하는 그 주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이름이 뭐냐? 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자기들은 도마가 전해준 복음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독 그쪽 지역만 이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선교했다고 한 것은 정통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도마가 이 도마 복음서와 도마 행전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도들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가야 될 선교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하는 중에 인도에 어떤 뽑혀가지고 그래서 인도의 사역을 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인도가 로마의 어떤 속국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끝쪽이라고 생각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땅끝으로 가려고 인도까지 이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인도에 와보니까 인도가 땅끝이 아니라, 이 유대와 인도와의 어떤 교류는 사실 솔로몬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많은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조그만 유대 공동체들이 인도의 전역에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왔을 때그 유대 공동체 위주로 사역을 쭉 하면서 인도까지 왔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도에 왔는데 인도가 이 끝이 아니라 인도에서 끝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디냐? 예, 한국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30년 정도 전부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조 누구누구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이름을 밝힐 수는 없겠고요. 이분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마가 한국까지 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뭐정 목사님이나 뭐또 누구누구 목사님들이 그런 이 발자취를 쭉 연구하다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 출신의 푸신자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김모 교수님이 계세요. 김모 교수님이 이걸 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도마가 한국에 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얘기하기를 도마가 이 한국에 왔을 때가 김수로 왕이 이제 가야를 세울 때라고 얘기합니다. 김수로 왕이. 그래서 김수로 왕한테 와서 약 6년간 메시지를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례를 줬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인도에 김수로 왕의 그 왕비가 허황후라고 하는 왕비입니다. 정확하게는 허황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한테 가서 어떤 이 왕한테 가서 사역을 했던 곳이죠. 저 동방에 한국에 김수로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왕인데도 6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 왕비 된 사람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허황후가 왔을 때 16살 때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 때에 이제 이미 김수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 사람도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그 가야 안에 기독교 흔적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좀 찾아보니까요.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찾아보니까 이 경북 영주라고 하는 곳에 도마상이 있답니다. 도마의 그 절벽 같은데 이렇게 도마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도마상 머리 위쪽에 도마상 위쪽에 글자가 네 글자가 나타나는데 그네 글자가 다 자세하게 보니까 히브리어로 타무엠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타무엠. 타무엠이 뭐냐? 도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마. 그리고 나서 감사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도마상 왼쪽 아래 글자에 한자로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전행이라고 한자로 써 있어요. 지전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전행이라는 뜻이 땅끝까지 다닌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마 상 위에 상이 있는데 상 위에는 타모엠이 써 있고 왼쪽에는 땅끝까지 다닌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수로 왕릉에 이렇게 들어가면 왜 이렇게 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처마 밑에 뭐 이렇게 그런 걸 많이 조각을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원래 원본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조각에 오병이어의 상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상.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AD 313년 전까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오병이어였습니다. AD 313년 이후에는 십자가로 이제 이렇게 상징이 변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들면서 이제 가야까지 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더 강한 것 같고요. 제 요지는 뭐냐면 이 도마가 여기까지 왔든지 안 왔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서 인도 첸나이까지가 6,000km입니다. 그 시대 2,000년 전에 인도까지 왔다고 하는 것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혹시 한국까지 왔다고 하면 더 대단한 것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학자들은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AD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이 선교가 약 40년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 초기 20년에는 인도, 중국, 한국까지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후기 20년에는 주로 이제 인도에서 사역을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첸나이에서 이제 순교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첸나이에서 순교당할 때는 창에 찔려가지고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믿으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딱 믿어지는 그 순간, 이 나머지의 어떤 그 삶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발견, 이 확인, 이 신앙이 그로 하여금 이 나머지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다는 거죠. 당신은 정말로 내가 지난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지만 이분이 부활하신 걸딱 목격하자마자 아, 이분은 그냥 능력 많으신 분이 아니네. 그냥 우리에게 어떤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니네. 이분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이 온몸으로 확인되어지고 믿어져. 이렇게 믿으시니 6,000km를 가든지 땅끝까지 가든지 그냥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믿으시는 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후자의 삶이 시작된 어떤 원동력이 바로 이 발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봤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하셨다. 그래?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예, 정말로 자기 것으로 자기 인생을 던져내고 자기 인생을 죽음에 내몰지언정 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발견 하나만으로 이거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정말로 자기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고, 자기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고, 자기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건 타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암만 10명이 봤다고 한들, 10명이 아니라 만 명이 봤다고 한들, 내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물론 의심 많았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 평가를 받는 거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히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정말 확실히 제대로 알고 싶고 믿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이 왜 그러냐? 내 인생이 걸려 있는 것인데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걸음에 인도가 달려 있었고 엄청난 아시아와 전 세계가 달려 있었죠. 그 디둠으로 하고는 도마의 걸음이 그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뭐 확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던질 만큼 정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반드시 이런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인도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왔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걸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겠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의 남서쪽뿐만 아니라 인도의 북쪽까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인도의 북쪽, 좀 미얀마 그쪽까지 갔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높은 지금도 사실은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곳인데, 그런 데를 넘어서 사람들의 어떤 핍박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계속 뚫고 뚫고 전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시전행. 땅끝까지 다닌 사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왜 그러냐?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보이고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니까 그것이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확인되니까 그리고 그분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놓고 보면 그 어떤 고백보다 수준 있는 최고의 고백 아닌가 이런 생각. 최고의 고백이구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믿으시니까 이렇게 고백이 나오잖아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냐? 그 이후에 우리처럼 실제로 육신으로 볼수 없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사실 이때에 이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지만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볼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드라 이것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 아니 일 보니까 야, 뭐 문이 좀 많이 열리고 100개국의 문이 열리고 보니까 저 라인에 줄서 멋이 되겠구나.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니까. 앞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인데 마치 도마가 인도까지 왔고 한국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할때그 길을 우리가 걷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이 잘 되는 길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뚫고 왔겠냐면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걷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길이. 주님에 대한 강렬한 이 신앙. 예, 주님에 대한 강렬한 이건 발견 아니고는 그건 못 넘어서는 것이죠. 카드라 해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흔들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우리 인생을 정말 고민 없이 지금 도마처럼 고민 없이 던질 만큼 그분을 그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을 소개한다. 그렇게 믿을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조금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많이 기독교인들이 방황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 당세복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이슈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치에 뭐 우리나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보니까 양극단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래야 되고 어떤 분들은 저래야 되고. 야, 희한하게 그 어떤 때보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렇게 되어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보입니다.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성경 기록하실 때에 어떤 중요한 인물들을 기록하셨고, 그분들의 신앙을 기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본으로, 우리보다 먼저 앞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살아냈던 분들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계속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관한 얘기를 이것만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분들의 주장이 거의 90% 이상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보여지냐면 이런 거죠.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실수처럼 다 목사들이 못 깨달아서 그렇고 목사들이 전부 가짜고 뭐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입으로 막아내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모습 보이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들이셨던 그 어떤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 이런 건 전혀 배제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면서 막 거부반응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죄가 아니라,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이게 맞다라고 하는 어떤 이 강요나, 뭐, 타협할 수 없다. 이것도 맞지만, 사실은 틀리지 않지만, 이 복음을 허락하신 근본적인 부분들, 우리가 지성의 전체를 가지고 이 복음에, 우리 들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우리는 자라가야 됐다,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제 이렇게 부족한 자들입니다. 과거에 그런 실수를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고 당신 모른다. 우리는 알고 당신들은 모른다. 우리 교회는 알고 기존 교회는 모른다. 이런 접근보다는 우리도 일평생 복음으로 계속 알아가야 되고 더 갈급합니다. 또 저들도 함께 우리와 그렇게 다른 박질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견인차 역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받은 자로 이렇게 계속 복음 앞에 서는 자로,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겸손하게 그렇게 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도마가 만약 없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4절에서 29절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와 답을 주는 역할을 도마가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대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외형적으로는 힘들지만 너무 기쁨의 어떤 걸음일 수밖에 없는, 행복한 걸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요 확인과 그 이후에 따라오는 삶.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인생과 생명을 드리면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사도 도마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굵직한 메시지를 듣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마가 진실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하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남은 인생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하고자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마에 주셨던 은혜를 더욱 주셔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